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 1, 2분 정도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오늘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곤고함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역설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생명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작은 예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2장 8절로 14절 말씀. 다시 말씀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위치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희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사람.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미래가 좀 암담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변화될 것 같다는 소망을 주는 이런 사람을 희망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실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수가 되어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사람을 희망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전형적인 예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위인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 이런 분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계속 지죠. 모든 전투에 패배합니다. 왕은 도망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승전보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렇죠? 승전보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순신은 이기고 있다더라 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봅니까? 희망을 보죠. 우리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겠구나.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자들도 희망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황에서부터 수도사까지 다 부패했던 시대에 아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바른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희망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좀 가까이 와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게 되게 고단하고 피곤해서 아,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참고 견뎌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내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희망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좀 더 가까이 주변에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세상이 너무 험하고 어려워서 바르게 제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누군가 내 인생의 선배이거나 부모님이거나 친구이거나 저 사람은 좀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똑바로 살아내는데 그래도 그 삶을 유지해나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볼 때 뭐가 느껴져요? 아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느껴질 때 그것은 희망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가까이는 상황이 정말 안 좋고 힘이 들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만 나는 이걸 넘어갈 능력이 있다.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난 이걸 바꿔내겠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망의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누구나 그 희망의 사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희망의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제 아이가 저에게 희망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내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실패하고 실망감이 있을 때 아, 이 아이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서 내가 여전히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렇죠? 거기에 희망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희망의 사람이 되어줍니다. 좀 더 여전히 가깝게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예전에 26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할 때나 청년부 사역을 할 때나 지금이나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옆에 지켜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희망의 사람이었겠죠.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희망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처음 떠올렸던 분은 저입니다.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걸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난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어떤 기대, 희망, 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저를 지켜줘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저만 그래요? 원집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희망의 사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이십니까? 하나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저를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때 기억해보면 이런 기억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 기회라는 게 있는 거다. 기회가 안 보이지만 기회가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아직 찾지 못해도 그렇지 거기에 기회라는 게 있는 거다라는 게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희망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기대가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거. 그럼 누가 희망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시는 거죠. 주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과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보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날 돌아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 느껴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희망의 사람됨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종교개혁자들을 보고 좋은 목회자들을 보고 신앙적으로 이 시대에 바른 기준으로 세워나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인 것도 있지만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인가?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합니까? 왜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분은 자라지 않으셨고, 그분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가 오셨다 자체에 왜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선언합니까? 거기에 이미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에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을 보면 우리 목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목자들이 서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들은 어떤 상황에 서 있나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서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겪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식민지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정치를 썹니까? 아니죠. 굉장히 빈번한 불의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연된 불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매번 불의한 상황들을 만나는 거예요. 식민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항상 있는 착취에 의해서 고단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 전반의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의 삶입니다. 내가 자주 불의를 만나게 돼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내가 삶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들에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낼 때나 군대에 문제 있을 때나 내가 어떤 재판을 받을 때나 권력자가 나를 괴롭힐 때나 계속 불의를 경험하는 것이 식민적 상황이에요. 만연한 불의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익숙해진 착취를 경험하는 것. 내 것들을 뺏어가고 뺏어가는 것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사회 전반으로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패배감의 삶. 그 문화 속에 젖어 사는 것이 식민지의 삶입니다. 지금 목자들이 서 있는 현실은 그거였어요.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그런 삶이 목자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목자가 서 있던 현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자 현실 두 번째는 변질돼 버린 대한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누가 왕이에요? 헤롯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민지 상황에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은 장사꾼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 마카비 왕조의 공주와 결혼한 다음에 왕으로 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와 정치력을 발휘하고 돈을 사용해서 우리의 왕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대한 세력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종교 세력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로마의 식민지를 써서 대항해서 개인들을 돌아보고 아끼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율법들을 많이 강요하고 퍼뜨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취해지는 자기 이익을 취해서 자기도 상류층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리새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식민지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대한 세력들의 부패입니다. 종교인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정치 세력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이 거기 없는 것을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들이 경험하는 세 번째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경험하는 세 번째 현실은 피곤한 일상입니다. 그렇죠? 목자의 삶이란 건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퇴근이 없잖아요. 누구나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 한대에서, 이 들에서 동물들과 함께 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한번 놀러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동물들과 함께 잠을 자며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 다시 길을 떠나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고단하게 일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단하게 일하더라도 내가 사회적으로 멸시받습니다. 목자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고단하게 일하더라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목자가 서 있던 세 번째 현실이었어요. 고단한 일상. 식민지 사회에서, 그렇죠? 대한 세력의 부패한 가운데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목자가 서 있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들이 겪는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갑자기 지금 전해집니까?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만민에게 임할 기쁨을 얘기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 영광의 하늘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가 바로 섰는데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다 바로 서서 공의로운 세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연한 부정을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영광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진리가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 하늘에 영광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영광의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일상 가운데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부딪히고 투쟁하고 쟁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임하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임하는 기쁨이 전해진다고 하는 게 지금 천사들이 이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죠? 갈등하게 됩니다.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입니까? 내가 서 있는 현실은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척박한 일상에서 기쁨이 없는 삶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진리의 세상이 벌어질 것이고 사랑의 세상이 벌어질 것이고 만민 가운데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그렇죠? 그 이중성 속에 이 목자들은 서 있습니다. 목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지 않을까요?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믿지 않겠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생겨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래 계셨는데 하나님 원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을 얘기하신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되려면 진지하게 됐어야지. 유대민족이 여호와를 믿은 지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늘을 얘기하는 게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대단한 걸 얘기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은 험하지만 너 하나는 지켜줄게라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의의 세상이 된다? 평화의 세상이 된다? 만민에게 기쁨이 임한다? 그건 좀 잘 안 믿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내가 너를 못 도와주면 죽은 다음에 잘해줄게 라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하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잘해줄게나 너 하나 구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한테 뭘 전하고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 잘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과 만민에게만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국적이라는 거지. 믿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었습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믿었습니까? 목자를 믿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수명이 길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30년 뒤까지 살아계시지 않았을까요? 한 40년 정도 살아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목자의 나이가 한 20여 세 되었다면 그 3, 40년 후에 그 당시엔 굉장히 장성 50대, 60대가 되어서 그 당시 자기가 찾아갔던 그 아기가 30년 지났더니 선지자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가 예수이고 그가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가 그 공생의 3년의 끝에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면 그럼 그가 그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와, 정말 영광의 하늘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가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 복음이 정말 이 아시아 땅으로 그리고 로마로 퍼져난 것을 바라봤다면 아, 정말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이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셨구나로 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가 그때 그런 천사의 메시지를 거절했다면, 내가 오늘 헛것을 보았다로 얘기했다면, 계시를 들었지만 너무 막연한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대로 자기 일상 속에 안주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날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 당시 사람들이 서 있었던 삶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민지를 사는 건 아니지만 식민지를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 일상적인 불의를 경험합니다. 그 불의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식민지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안설의 부재도 느껴집니다. 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문화가 무엇인가가 우리를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를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종교고. 근데 그들이 우리를 바꾸기보다 자기들끼리 지도층 인사가 되어서 호의고식하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초라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처럼 열심히 고단하게 일해도 마땅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마땅한 존중도 받지 못하는, 내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생존에 어려운 경비를 받으면서 내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선의 현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들과 같은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얘기가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을 얘기하십니다. 갑자기 세상이 진리의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의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도무지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이 오늘 외쳐진 것도 아니고, 오늘 외쳐진 거라면 믿어보겠지만 2000년 전에 외쳐진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외쳐지고 지금 2000년째 일세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난 작년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들었어요.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그러니 그것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서 크리스마스니까 하는 이야기일 뿐 사실 내 삶의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 나 하나를 도와주겠다면 믿어볼 만하지만, 혹은 죽은 다음에 잘해주겠다면 믿어볼 만하지만, 세상을 바꾸겠다 그건 못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에 기뻐할 이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요? 크리스마스에 전해진 메시지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개인의 구원에 말씀한다면 로마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혼자 집에 가서 좋아하시면 돼요. 생일 축하하듯이 내 생일을 축하하는데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탄은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 개인사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탄에 전해진 메시지는 영광의 하늘과 평화를 땅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쪽에 설 수 있습니다. 믿는 쪽에 서려면 네 가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하나님께 이 땅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뭘 믿으셔야 됩니까? 그럼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나 나는 그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 나갔습니다.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지금 여기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되게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지금 현실이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걸 왜 안 도와줬어요? 라고 내 상황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뿐,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계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일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도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며 내 인생 속에도 분명히 그렇게 일하셨던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은 그 일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 메시지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그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성탄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이 지금 나타난 천사 이미지와 함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의 이중성을 아시겠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건 첫 번째 뭘 전제하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예수마저 구유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마저 무기력한 갓난아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진짜 갓난아이가 왔는데 이따가 보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이보다 작게 누워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근데 왜 동방 박사들은 거기 찾아서 기뻐합니까? 왜 이 목자들은 거기 가서 기뻐합니까? 왜 시므온과 한나는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합니까? 왜 마리아는 그 아이를 보고 기뻐했습니까? 왜요? 척박한 현실 속에 담겨있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바꾸어 가실 것이다. 성탄을 기뻐하는 건 이것입니다. 구유에 누이긴 아기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맨날 보던 그 장면, 여러분 의미를 모르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보십시오. 어디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와 있는, 그냥 카톡 메시지로 돌아다니면서 이미지로 있는 그것을 보십시오. 거기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세요. 거기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경험하는 현실은 구유, 짐승의 먹이통 같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희망의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현실이 현실 그대로 흘러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만큼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작은 도움으로 내 인생의 마디와 고비를 넘기게 해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아껴줘서 그래서 나를 버티게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내 앞에 걸어가고 있어서 내가 그 등 뒤를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러분들이 직접 보진 않았지만 누군가 인권을 위해서 싸웠고 누군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고 누군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헌신했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과 영역들에서 일해왔던 것이 그들이 만들었던 희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멀쩡하게 존재하는 희망에 눈 돌려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만 매몰하시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희망을 보기를 멈추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 이것만 나아지었으면 좋겠다는 그 현실만 매몰되어 있어서 그 현실을 말미암아 내 삶을 해석하고 인생은 별게 없어 그 현실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희망 모든 희망의 중심 그리고 그 희망보다도 더 깊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아기의 이슨 떠나지 않으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많은 내 짐승의 먹이통 같은 내 마음에 그 아기의 예수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가시덤불을 표현하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통으로 소현하는 여러 가지 피로감과 슬픔과 무능과 욕망과 세속의 물듦과 실패와 상처와 여러 가지 물든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그 아기의 예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목자처럼 기뻐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의 세상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시는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오는 희망을 바라보시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찬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쳐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되리. 여러분 전 이것이 오히려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가장 가까워서 오늘은 어떤 성탄의 찬양보다 이 찬양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한테 모든 무너졌던 소망을 회복시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희망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일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이신지 다시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 희망이신지 다시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내 안에 희망이 없이 아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사는 거고 두렵고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 희망이 되셔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만들어갈 것을 신뢰하시는지 들여다보시고 내 안에 소망이 좀 사라졌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에게 회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희망이 없었던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없었던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유의 누이신 아기 예수를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구유 같을 때도 있고 내 내면이 구두 같을 때도 있으나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임하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이 끝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앞으로 걸어가는 희망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망을 바라보며 그 예수의 능력과 함께 새해물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의 순서로 예식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버리는 신비의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한다는 우리가 드리는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오늘도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 고백을 드리며 세례를 받기 위하여 결정하셨습니다. 어릴 때 영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입교의 예식으로 세례 예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입교는 이미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 세례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똑같은 권위를 갖지만 서약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입교하실 구자홍님 앞으로